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보다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많은 갈등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의 상처와 비극이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상처 입은 땅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와 경제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사회 곳곳에 갈등이 커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저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길을 찾게 하시고 이 나라를 맡아 섬기는 지도자들이 책임과 사명을 바로 깨달아 공의와 진리 위에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곳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시고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을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더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방황하고 낙심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한조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퀴리오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해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신구약 성경에는 2,000명 정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부부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부가 모두 신실한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부부이지만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뱀,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의 침실로 들어가게 했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오늘날 중동 분쟁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부엘세바에서 800km도 넘게 떨어진 하란까지 보내어서 아들의 배우자, 즉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리브가가 부엘세바로 왔을 때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형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쌍둥이 동생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형이라고 속일 때 리브가가 사주를 했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준 사람도 리브가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되었지만 아내들 사이에 또한 아들들 사이에 반목과 질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온 지역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인 이드로 또는 루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했습니다. 즉 요셉과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성경의 이름이 등장하는 아내만 8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 아내는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약궤가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미갈과 한 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악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판 돈 중 일부를 떼고 일부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가장했고 성령님도 속일 수 있다고 여겼다가 같은 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 아홉 부부에게는 부부가 모두 또는 둘 중 한 사람에게서 신앙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보입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 중에 아름다운 믿음과 삶을 보여주는 부부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다윗의 증조 부모인 보아스와 룻이 대표적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 즉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은 후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신분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분을 노예로 만든 것은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대의 사람은 평상시에는 노동력을 의미했고 전시에는 국방력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애굽을 위협하는 세력의 힘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그들의 숫자를 줄여야 했고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노예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급속도로 증가하여 애굽 국민의 숫자를 넘어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급기야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노예가 아기를 낳았을 때 여아인 경우에는 살려주지만 남아일 경우에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노예 생활만 해도 죽음과 같은 고통일진데 그 위에 더하여 갓 태어난 피덩이 아들마저 강물에 던져 죽여야 한다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겪어야 했을 절망을 어찌 상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과 호소가 온 애굽을 뒤흔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노예 생활을 거치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때 태어난 아기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외면하시거나 내팽겨 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죽여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 이스라엘 자손의 좌절과 절망이 가장 깊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던 그때가 실은 출애굽의 여명이 밝아오는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좌절과 절망이 깊어지고 더 이상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던 그 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과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데에는 그에게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그들은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상반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긴 상태로 양육했습니다.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자 갈대로 엮은 상자를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속에 역청과 나무진으로 지냈습니다. 즉 방수 구명 보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아기를 그 상자 속에 누인 뒤 뚜껑을 덮고 그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누나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것이 아기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모는 자기 아기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서 기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이 새지 않는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기의 누나로 하여금 지켜보게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인물 중 두 사람이 모두 신실했던 대표적인 부부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세례자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날 때의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고린도로 오기 전 아덴 즉 아테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에서와는 달리 거기서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왔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사흘을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과 마음은 아주 힘든 상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타락했다고 여김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바울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부모에게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토라, 즉 율법을 자녀에게 암송시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천막 제조에 사용되는 피륙 생산지로 유명했기에 바울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의해 천막 제조 기술을 익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제조하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사역한 후에 바울 자신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로 왔습니다.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와의 고린도에서의 동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다음가는 도시였고 그곳에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주전 250년에서 300년경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 성경을 70인역 성경 또는 세투아진트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 번역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뛰어난 실력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즉 구약 성경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파, 게바, 즉 베드로파와 더불어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그 집의 유리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고 그 집 거실에는 강대상이 있으며 문 앞에는 헌금함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그 부부는 성도의 모임을 위해 자기 집을 내어놓을 만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성도를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 부부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이 여섯 번 나오는데 두 번은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네 번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사역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온 경우는 한 번도 없고 모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그것은 그 두 사람이 평생 한 인생을 살며 동역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피차 복종해야 하는 제1의 현장이 가정이고 그 대상이 자기 배우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과 배역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은 주인, 아내는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 가정에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니 저 아내는 틀림없이 주님께도 복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처럼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간단한 설명으로 끝내지 않고 30절까지 6절에 걸쳐서 긴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가정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존재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편의 의무는 거의 강조되지 않았고 아내와 헤어지는 일도 아주 쉽게 생각하던 그런 때에 남편의 의무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당시 그 사회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신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즉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해서 살이 찢기시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태도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6절과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일반적으로 멜로드라마는 연애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을 맺곤 합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고 연결고리도 없던 남자와 여자가 우연한 일로 서로 연결이 되고 또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서로 살아온 배경이 환경이 심하게 차이가 나거나 부모님 때에 있었던 악연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는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그 만남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만나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서로 엇갈리기만 합니다. 한 사람이 건물의 상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히는 순간에 바로 옆에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아휴 아휴 조금만 늦게 타지 조금만 일찍 내려오지 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고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하는 것으로 드라마가 끝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결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자신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보고 알았던 사람이 맞는지 내가 다른 사람과 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러워진 빨랫감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 빨면 주름이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다리미로 그 빨래를 다려야 입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인인 우리에게는 티도 많이 있고 주름도 많이 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없앨 수 없는 티가 가득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펼 수 없는 주름도 가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흠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는 외적인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자 소극적인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흠 없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는 흠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흠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물건에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 어떤 사물에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는 부분도 없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이나 언행이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흠투성이들입니다. 특히 자기 배우자 앞에서 가족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흠이 많은지를 더욱 또렷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이 외적인 온전함이고 소극적인 성화의 삶이라고 한다면 거룩해지는 것은 내적인 온전함이고 적극적인 성화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은 거룩은 구별을 의미하는데 외적인 구별이 아니라 내적인 구별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꾸려가는 어줍지 않은 행동과 배우자와 자녀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엉터리인지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아직 가야 할 길, 성화의 길이 까마득하게 남은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즉 구별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또한 가족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점점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되어 가십시다.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속적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한 교회가 세상과 같이 세속적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틀을 가진 교회라면 그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또한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과 흠이 없음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니는 것이며 교인의 교인다움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거룩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순간부터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교회와 세상을 맑히고 밝혀 오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과 흠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거룩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추구했던 모세와 여호수아,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에는 참 많은 부부가 등장하지만 부부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부부가 모두 우리 삶의 자리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므람과 요게벳,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뜻대로 전개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함몰되어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의 자리가 어두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게 하시고 삶의 상황이 자신의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차 만날 배우자와 우리 자녀나 손자녀 부부가 아므람과 요게벳,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곳이고 우리에게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가치관을 가진 존재인 것을 심령에 또렷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감으로 교인의 교인다움과 교회의 교회다움을 잘 견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